함께 찬송가 272장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3부 예배는 참석 인원이 제일 많은 예배입니다. 우리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우리 뒤에 오실 수 있는 성도님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은 앞자리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자리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마지막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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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고백하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보좌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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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사 진동하니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참회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7장 6절 말씀의 기록을 통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당신의 뜻을 밝히셨습니다. 이 시간 지난 일주일의 삶을 성령의 조명하심의 은혜로 살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범죄함을 가지고 모든 허물을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총을 구하며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나라와 민족의 현실 앞에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죄악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 단기 입술과 마음을 열어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을 시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을 잘 보내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은 민족 대이동이 시작된 설 명절을 맞아 오랫동안 만나기 힘들었던 부모님과 형제, 친척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낸 한 주간이었습니다. 도로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이렇게 2월 첫 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룩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살기를 원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불순종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가운데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은혜를 베푸사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시고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 원치 않는 고통과 환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보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이 구속됨으로 사회 전반에 감춰져 있던 우리 사회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주적인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대통령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위정자와 지도자들이 개인의 욕심은 버리게 하시고 오로지 나라와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사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로서 기이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옵시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사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이 나라 이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세우신 이삿교회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삿교회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며 방황하는 심령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갈급한 심령들이 복음을 통해 치유되고 회복되는 교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목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재앙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참된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슴마다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사 우리들의 신앙에 온전한 변화와 결단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삭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한 주 보내셨나요? 2월 2일 이삭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3월 1일 토요일까지 2025년 이삭 양육 프로그램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강의 정보 및 내용은 주보 잡지 유인물과 신청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은 교회 홈페이지 팝업창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2023년 7월부터 안정성과 보안 기능이 강화된 뉴 스마트 요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교회 성도님들은 반드시 주보 이삭 알림 마당면 우측 하단의 스마트 요람 QR코드를 스캔 후 설치하셔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치 방법 및 실행 문의는 각 교무 목사님에게 해주세요. 전 교인 동명이인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스마트 요람에서 본인 이름의 알파벳의 부여 정보를 확인하셔서 각 헌금 봉헌 시 동명이인 구분을 명확히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등록 교인 중 헌금 봉헌을 하시는 분 중 연말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필요한 분들은 미리 본관 1층 사무실에 가셔서 개인정보를 등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2부, 3부 예배 시 드림센터 주차장은 영유아 보호자 차량 외 일반 성도님들의 차량 주차를 금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장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장반은 신앙의 기초훈련으로 성경적 바른 신앙을 세우고 교회 정착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새가족 교육 수료자 또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2월 16일부터 3월 30일까지 7주간 진행됩니다. 신청은 1층 사무실에 비치된 성장반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문의는 권순년 목사님에게 해주세요. 방송실에서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주일예배 방송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문의는 박석근 장로님에게 해주세요. 2월 3일 월요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동부산로의 목사 및 장로 3이 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을 두고 예수와 함께 걸으며 예수를 따라 사랑을 전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삭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누가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네, 반갑습니다. 네, 주보에 보면은 이렇게 삽지가 되어져 있죠. 이렇게 이삭 양육 프로그램 브로셔하고 양육 프로그램 신청서가 있습니다. 아, 여러분 잘 또 살피시고요. 지금까지도 성도님들 많이 이렇게 신청해 주셔가지고 성경대학은 2년 과정입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잘 은혜 가운데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사진들도 저희들이 많이 신경 썼고요. 2학년 때는 교수님들로 강사가 구성되어져 있고 또 1학년 그 하는 과정 속에 성경 고고학 지리를 공부할 때는 이스라엘에 있는 황성훈 선교사님 줌으로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이라도 직장 때문에 저녁에 좀 빠지는 날이 많아가지고 부담돼요 하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괜찮습니다. 줌으로 연결할 수도 있고 또 동영상 강의를 녹화해 두니까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취미 여가 활동은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혹시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이 뭐 할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화요일 저녁에는 성경대학이 있고요. 목요일 저녁에는 창조과학회에서 창조 세미나를 창조과학 스쿨을 오픈했습니다. 올해 이제 처음으로 오픈했고요. 정한솔 집사님이 창조과학회 부산 지부장이신데 특별히 이번에 좋은 강사님들 많이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저녁반이 있고요. 낮반도 있으면 좋겠다고 신청이 하셔가지고 수요일 오전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살피셔가지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달 한 달 동안 신청을 받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교우동정 함께 나누겠습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이희은 집사님의 부친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예, 세 가족 있습니다. 조형석 성도님, 황혜미 성도님 어디 계실까요? 한번 일어서 주시면은 네, 우리 박수로 우리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배 마치고 제가 세 가족 부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설 명절을 잘 보내게 하시고 또 가족들 간에 화목하고 또 만날 수 있는 시간 주신 주님, 성도들 안전하게 또 귀가해서 함께 예배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가족들마다 복 주시고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기도와 섬김으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오늘도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예물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마음껏 쓰고 베풀고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의 복도 더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드리기를 원하지만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삶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천국 소망으로 위로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다하셔서 깨끗하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를 삼아여 나온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은 왜 그의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지 않았는가? 네. 광고 드리면은 앞자리가 여러분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 3부 때 오시는 분들은 앞에부터 앉아주시면은 저의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더 많이 또 은혜의 자리니까 앞에 일찍 오시는 분들이 좀 앞자리를 채워주시면은 뒤에 오시는 분들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여러분 성도님들 좀 앞에 앉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일부러 저 자리를 밖으로 빼서 앉아주셨으니까요. 우리 참고하셔가지고 다음 주부터 오실 때에 앞자리부터 이렇게 챙겨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PPT 설교 좀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이 셋째 하늘을 좀 설명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PPT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누구보다도 이렇게 환상도 계시도 본 사람이죠. 띄워줘도 됩니다. 보면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환상과 계시를 보았지만은 바울의 13권의 편지 가운데에 성경 가운데에 바울이 환상을 우리에게 이야기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사건, 또 편지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메시지들을 전하는 건 있지만 오늘 여기에 이처럼 주의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특별하게 언급한 부분이 없었어요. 그가 본 것은 어쩌면은 요한계시록에 있던 요한이 보았던 것처럼, 어쩌면 다니엘이 보았던 것처럼, 에스겔이 보았던 것처럼 그런 환상과 계시가 있었을 때 말입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무익하나마 이익은 없지만 이런 뜻입니다. 이거 이야기한다고 해서 유익되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부득불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자랑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위에 줄만 보도록 하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예. 여기에서 갑자기 1인칭에서 3인칭으로 화제를 전환을 시킵니다. 그가에 대한 부분으로 인칭의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죠. 그것은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그는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기 자신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괄호 안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니까 2절에 있는 셋째 하늘은 4절에 있는 낙원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겠죠. 거기에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이것은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을 경험했던 것이죠. 이 14년 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와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역산해보면 고린도 후서의 기록 시기와 14년 전을 계산해보면 어쩌면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사역할 때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을 만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건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그는 자랑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득불,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이 포괄적인 보았다는 것 정도만 이야기하는 것이지 오늘 이 본문 안에서도 뭘 보았는지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셋째 하늘고 낙원에 이끌려간 자 바울, 우리가 이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신 적 있죠?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마이클 모랄레스가 쓴 Who shall ascend the mountain of the Lord?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원서에 있는 내용들을 캡처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몇 가지 이미지들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보시기 쉽도록 제가 한글로 번역을 해가지고 숫자를 1부터 7까지 제가 번호를 붙였는데요. 번호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숫자적으로 보시기에 편하도록 제가 숫자를 붙인 겁니다. 1번이 뭐죠? 예, 궁창입니다. 2번은요? 홍수. 궁창은 이렇게 돔 형태로 우리 대기권 밖에서 하늘을 덮고 있는 그런 것이 궁창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에 물이 있는데 여기 홍수라는 개념이 있죠. 이 궁창 가운데에 문이 있어요. 지금 여기 홍수라고 하는 단어 밑에 보면은 폭포같이 이렇게 막 쏟아지고 있죠. 거기에 문이 하나 있어요. 궁창 위에 있는 물들이 다 쏟아진다는 의미를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예, 하나님의 산입니다. 산은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이 있고요. 아라라 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산이 있죠? 모리아 산이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시온 산이 있습니다. 산이 갖는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 그들은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태호음이죠. 기품입니다. 4번이 뭐죠? 기품. 읽어주시면 제가 좀 더 유익이 있습니다. 4번이 뭐라고요? 기품이요.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흑암이 기품 위에 있다 할 때 이 기품이라고 하는 것이 태호음입니다. 땅 깊은 곳에 그 위에 어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번은 뭐죠? 스올입니다. 스올은 제2성전기기를 전후로 해서 개념이 조금 더 차이가 있는데 그 전에 스올이라고 하는 개념은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머무는 곳. 그것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상관없이 죽은 자들의 영혼이 다 머무르는 곳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내 영혼이 스올로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스올의 개념이 있어요. 6번은 뭐죠? 용 또는 뱀입니다. 창세기 1장 21절에 보면은 큰 물고기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구약에 있는 다른 곳에서의 용례들을 보면은 용 또는 뱀으로 이것이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바다는 유대인들의 의미에서 보면은 악이 거하는 곳, 악한 곳, 그 다음에 그런 곳으로 번역이 되어 그들이 이해되어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들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가 흉흉하여서 파도가 일어나고 바람이 불죠. 그때의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람과 바다에게 너희들은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때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졌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는 곳이 아니라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곳, 이 바람과 바다를 세력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게 말하는 의도는 이런 배경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우주,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창조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제의적인 의미로 이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핑크빛으로 제가 박스를 그려놓은 이쪽으로 눈을 옮겨보면은 지금 그런 유대적 세계관을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해서 들여다보면은 여기에 이 박스 안에 있는 모양이 어떤 것을 도형화시켜 놓은 것 같아요? 요거 가만히 보니까 뭐가 있어요? Holy of Holies, 지성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구름이 있죠. 그 다음 칸에 뭐가 있어요? Holy Place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휘장. 이건 뭐예요? 성막에 대한 이미지를 여기에 그려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세계관 속에 그냥 우주는 이렇게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바다가 있고 여기 보면은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창조물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그림 가운데에 위에 몽글몽글 하얗게 그려놓은 게 뭐예요? 산 위에 이게 있는 게 뭐예요? 이렇게 구름이죠. 세 번째 하늘이 어디냐 그러면은 이 구름 위에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은 거기 새가 날아다니는 곳, 대기권 안에 있는 곳. 그다음에 두 번째 하늘은 해달 별이 있는 곳. 세 번째 하늘이 뭐냐 그러면은 이 구름 위에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것이 세 번째 하늘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늘이라고 하는 부분에 밑줄 친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보좌, 권위와 통치의 근원입니다. 여기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하늘이 아니라 세 번째 하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하나님의 계신 곳입니다. 영원성과 불변성의 상징이죠. 땅에 대한 부분인데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중간 영역.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산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어야 하는 장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에서도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매일 예배해야 되는 이유, 이 땅에서 매일 예배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매일 예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다는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요. 혼돈과 무질서의 상징입니다. 두 번째는요. 원초적 힘과 위험의 영역이에요. 세 번째는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이것이 이게 땅과 하늘과 땅과 바다에 대한 유대인의 기본적인 우주관,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주관이 주는 메시지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령한 예배를 드리며,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이 영역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초월적 영역에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요, 땅에서의 올바른 삶을 실천하도록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어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 경작하고 지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경작하도 지키다는 이 단어 속에 이중적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지키게 하신 것이에요. 땅에 있는 우리의 마땅한 도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게 하는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 삶의 실천적 원리로서의 땅의 의미인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죠? 시작! 혼돈의 힘에 대한 지속적으로 경계하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 예수와 함께 살아야 되는 이유,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은 언제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리기 위해서 출몰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땅과 하늘과 땅과 바다에 대한 유대적 개념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세계관이 이 땅 가운데에 어떻게 실현되었는가? 저 혼자 자꾸 이야기하면 재미없으니까 여러분과 함께 좀 가보겠습니다. 함께 퀴즈. 2부 때 잘했거든요. 그림에 나오는 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와, 감사합니다. 시내산 맞습니다. 네. 그래 딱 봐도 시내산이죠, 그죠? 왜 시내산이에요? 아, 모르겠어요. 그냥 시내산 같아요, 그죠? 근데 이 글자가 다 나와 있어요, 그죠? 글자 안에 시내산에 대한 이미지가 나와 있습니다. 산 정상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랄레스가 여기에 대한 이미지를 그려내면서 그냥 여러분 산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여기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죠? 예, 네, 성막이에요. 산 정상에다가 모랄레스는 성막의 이미지를 여기다가 일부러 올려놓았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장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이제 성막으로 보았으니까 저기 성막 저쪽에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는 어딜까요? 네, 지성소예요. 맞아요. 지성소였어요. 지성소는 누가 임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인데요. 성막과 산 사이에 넓게 펼쳐져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뭘까요? 네, 구름이에요. 구름은 신령한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절대로 접근할 수 없는 이 구분하기 위해서 가려진, 그래서 이 한 위에 있는 것이 세 번째 하늘을 나타내는 것이고 아무나가 갈 수 없는 곳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요. 그런데 모세가 올라갈 때에 그 시내산 주변에 경계를 두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경계선을 절대로 못 넘어오겠어요. 사람도 넘어오지 못하고 어떤 가축이나 짐승도 넘어오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거룩한 곳이니까. 넘어오면 다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모세가 올라가게 되어졌을 때 밑에 있는 백성들은 모세를 볼 수 있었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못 봤어요. 무엇이 가리웠습니까? 구름이 그들을 가리웠습니다. 그 구름이 가려진 위에서 모세와 누구와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광의 임재를 우리는 쉐키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성막에 대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막을 주신 것일까? 한번 읽어볼까요? 성막은 하늘의 하나님이 땅의 백성을 만나 주시는 장소이다. 성막은 하늘의 하나님이 땅에 있는 백성을 만나 주시는 장소인 것입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성막을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이 성막을 보면은 이 가운데에 무엇이 있죠? 아까 본 하늘과 땅과 바다, 하늘과 땅에 대한 이미지가 성막 가운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지성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중간 통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땅이고 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면은 지성소는 뭐다고요? 하늘입니다. 몇 번째 하늘일까요? 세 번째 하늘입니다. 그러면 여기 성소는 뭘까요? 땅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지성소라고 얘기했고 사람들이 예배하는 그 위치가 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인류 최초의 여러분 지성소는 여러분 어디일까요? 인류 최초의 이 땅의 지성소 에덴입니다.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거기에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였던 하나님이 처음에 임재하였던 그 지성소가 에덴 동산이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하늘과 땅의 구분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무엇이냐 그러면 체루빔 on the veil입니다. 해막 가운데 위에 해막 위에 무엇이 그려져 있냐 그러면은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그려져 있어요. 이 길이 막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여러분 예배를 해도 이 땅에서 예배를 해도 하나님의 가는 길은 우리가 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열어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완전히 차단된 겁니까? 아니면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1년에 몇 번요? 한 번. 누구를 통해서 말입니까? 대제사장을 통해서 1년에 한 번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소에서는 여러분 예배를 한 달에 한 번 드릴까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릴까요? 매일 드릴까요? 매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삶의 예배를 매일 드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소에 들어가서 매일 예배를 드릴 때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지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예,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소와 지성소를 통해서 성막이 보여주는 것은 늘 일상에서의 예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막이 하늘의 하나님이 땅의 백성을 만나주시는 장소라고 이야기했는데 성막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그러면 임마누엘입니다. 언약궤는 백성들이 움직일 때 항상 앞서 움직였습니다. 백성들이 어느 곳에 장막을 치게 되어졌을 때 성막은 모든 백성들의 제일 가운데에 성막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이들은 성막을 철거해서 성막을 가장 앞장세워서 이동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성막이 백성을 떠나는 법은 없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의 상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막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다. 이건 어디일 것 같아요? 에덴 동산이죠. 뭐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고 또 어떤 나무 있죠? 선악과 나무가 있어요. 왼쪽에 보니까 어떤 동산이라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인데 또 무슨 동산이라고요?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동산이에요. Mountain of the Lord. 주님께서 거하시는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지성소는 어디였다고요? 네, 에덴 동산이었어요. 하나님 늘 거니시는 곳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들은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된 건가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 장소인 지성소가 어떤 관계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현장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에덴에 둔 게 아니라 에덴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 쫓아내신 거예요. 여러분 보시는 이미지 가운데에 빨간 글자가 뭐라고 적혀 되어 있어요? 추방입니다. Expulsion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쫓겨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둔 것이 뭐냐 그러면은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입니다. Flaming Sword, 체루빔. 그룹들과 계속 불타는 이것으로 에덴의 동쪽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왜 지키고 있다고요?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에덴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막혀지게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불순종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은 누구만이 이것을 해제할 수 있습니까? 이 막혀진 봉인을 누구만 열 수 있죠? 하나님만이 열 수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이 갖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 뭐라고요? 성막입니다.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거기서 주님의 임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본 우리 이 성막입니다. 성막에 있는 휘장에 놓여진 그룹들, 그것은 성소에 들어갈 때에도 휘장 안에 그룹이 새겨져 있고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간 휘장 가운데에도 그룹이 생겨져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 위에 속죄소, 시은자 위를 덮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룹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어떠한 방식으로도 인간의 방식으로는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서 그들이 내쫓김을 당하고 이 길이 막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길을 누가 열어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이미지 가운데에서 오른쪽에 보는 에덴 동산에서 보면 추방이라고 하는 그 글자의 화살표 방향이 어느 쪽이에요? 동쪽이에요. 동쪽으로 추방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왼쪽 그림 보니까 성막의 그림 보니까 속죄라고 하는 어터먼트, 속죄라고 하는 글 보니까 화살표가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반대로 되어져 있어요. 성막의 문은 어느 쪽으로 나 있을까요? 동서남북 중에요. 동쪽으로 성막의 문이 나 있습니다. 항상 세팅하게 되어질 때요. 성전을 지었을 때 성전 문의 방향은 동서남북 가운데 어디로 향해 되어 있을까요? 동쪽으로 향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쪽에 막혀져 있는 이 길을, 그룹들이 막고 있는 이 길을 열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기 때문입니까?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전에 대한 몇 가지를 알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성막에 대해서 알고 있고, 성막이 이제는 자리를 잡게 되어져서 이렇게 고정화되어졌을 때 첫 번째 성막이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유대의 멸망과 함께 무너지고 났을 때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지은 것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우리는 그걸 제2성전이라고 그러죠. 또 한 가지 성전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에스겔의 성전입니다. 에스겔의 성전은 이 땅에 한 번도 지어진 적이 없는 포로 가운데 있는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준 성전입니다. 가장 완벽한 성전에 대한 모델이라고도 할 수 있죠. 거기 보면은 여러분 에스겔 43장에 보면은 이 에스겔 성전에서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한 부분을 소개하고 있는데 43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데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한 문에 이르렀는데 방향이 어느 쪽이라고요? 동쪽을 향한 문으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의 영광을 말미암아 빛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부터 오고 있어요? 동쪽으로부터 온다고요. 이 막힌 길은 어느 누구도 열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만이 하나님께서 들어가심으로 인하여서 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계속했습니다.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바울이 말하는 셋째 하늘을 이야기할 때 셋째 하늘은 그냥 단순하게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 세 번째 하늘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가 말한 이 세 번째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고 우리는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가에 대한 이 제의적인 모든 요소가 함께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은 원천 차단이 되어져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길들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이 베일이 휘장이 그 그룹들이 완전히 찢어져서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하여서 그 길이 언제든지 열려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막을 통하여서 그들이 상징적으로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쉐키나의 영광이 영광의 임재가 있을 때 그들이 우리 주님 함께 하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목격하고 경험하고 누렸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휘장을 찢어주심으로 인하여서 1년이 한 번이 아니라 1년 365일 언제든지 주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예수를 따라가는 이유, 우리가 절대로 예수와 분리될 수 없는 이유가 주님이 오셔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 이미지를 한번 정리해보죠. 깔끔하게 정리해놓은 것입니다. 제일 밑에 무엇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큰 기품이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읽으셨던 태호음이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그 위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땅의 기초가 있어요. 땅의 기초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그 좌우로 보니까 무엇이 있죠? 하늘들의 기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하늘들에도 기초가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양쪽 같이 쭉 따라 올라가 보니까 뭐가 있어요? 궁창이 있어요. 궁창. 이렇게 원형 돔처럼 대기권을 둘러싸고 있는 그 궁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궁창 아래에 해, 달, 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하늘이거든요. 그 밑에가 뭐냐 그러면 첫 번째 하늘이에요. 궁창을 조금 더 따라 올라가 보니까 노란색 화살표 두 개가 있죠. 거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늘의 창문과 문들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 가운데서 물이 폭포추처럼 쏟아지는 거 보셨잖아요. 그것처럼 궁창 위에 있는 물들이 이 문들을 통해서 땅에 다 쏟아져서 이 땅에 홍수가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 보니까 뭐가 있죠? 궁창 위에 물들입니다. 그 밖에 있는 그 파란 색깔들이 전부 다 물들인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둘째 하늘 아래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뭐가 있냐 그러면 여러분 희미하게 보이겠지만 구름으로 꽉 차 있습니다. 거기가 몇 번째 하늘이라고요? 세 번째 하늘입니다. 하늘들의 하늘, 하늘 가운데 하늘.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늘에 대한 이 유대인들의 생각인데 첫 번째 하늘은 뭐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새들이 날고 구름이 있는 대기권입니다. 둘째 하늘은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천체의 영역입니다. 세 번째 하늘은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낙원,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장 거룩한 영역. 세 번째는요? 의인들을 위해 예비된 초소가 있는 곳. 바울이 경험한 것이 이 세 번째 하늘에 끌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하늘에 가서 그가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히 사람의 말로 이룰 수 없는 말들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짧은 시간 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말하는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낙원을 나타낸다. 이것은 여러분 추상적 개념의 낙원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에스겔서에도 이사야서에도 열왕기상에서도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진술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2절과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러분 이 장면들을 에스겔도 보았고 이사야도 보았고 미가야도 보았던 이 장면을 바울이 보았을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가 구약에 있었던 그 모세의 글들과 선지자들의 글들과 시편의 글들을 통해서 그가 그냥 유대교에 머물러 있었던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환상과 계시를 보면서 이것이 그냥 저기 추상적 개념에서 그냥 관념의 세계에 있었던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목격하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바울은 얼마나 감동하고 감격했겠어요? 여러분 말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보는 사람들마다 내가 본 것은 말이야 라고 얼마나 말을 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의 편지 속에 그 내용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했죠. 여기 보면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본 것을 왜 여기에서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왜 언급하게 되는 것일까? 그는 이렇게 말을 했었잖아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다른 곳에서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이 환상과 계시를 바울은 왜 여기에서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야기하게 되는 걸까요? 그것도 부득불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여러 가지 정황이 있겠죠.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교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 사도들과의 대립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의 은사를 자랑하잖아요. 무질서하게 되는 겁니다. 내 은사가 최고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까요? 세 번째 사도권의 변호도 나오는 거지만 바울은 정말 사도가 맞는가? 우리처럼 바울은 이런 것들을 경험이나 해보기나 했을까?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와 바울의 지도자의 권능에 대해서 뭔가를 충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다 못해가 어떻게 한 겁니까? 내가 참 이게 유익되지 않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은사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신령한 은사들을. 저도 그렇지만 그 얘기를 가끔씩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적 은사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환상이든 음성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배설물처럼 여길 만큼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말씀이 그 모든 것들을 그것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더 분명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인 은사와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본 것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그러면 주의 말씀에는 관심 없던 얘기예요. 말씀을 알게 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없어져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은사를 가지고 바울의 지도권과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 입장에서 어떡합니까? 아니야. 내가 안 본 게 아니라 못 본 게 아니라 내가 본 게 너무 많아. 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설교할 때 가끔씩 제가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 바울의 마음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걸 이야기할 때는 부득불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그걸 하고 나서도 내가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성도들이 오해할 때.
오해할까 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글자로만 문자로만 성경 연구해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가끔 이야기할 뿐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자랑이 들어가는 거죠. 금방 제가 말했던 부분입니다. 내가 그게 없는 게 아니야.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이유는 뒤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교육적 목적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참된 영적 권위는 자랑에 있지 않고 오히려 겸손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자기들의 본 것들이 막 대단한 것처럼 그러니까 너희들 내 말에 순종해야 돼. 내가 저주하면 너희들 저주받을 거야. 이런 헛소리라고 말이죠. 그런 것들로 자기를 과시할 때 그게 권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잠잠히 있어도 그 가운데 주께서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보았음을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자랑했지만 더 이상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더 이상 자랑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여기 이야기한 것도 보았다는 것에 그냥 논리적 진술입니다. 사실 확인일 뿐입니다.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바울이 말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환상을 보았고 어떤 메시지를 들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포괄적으로 내가 환상과 계시를 보았고 내가 본 것은 지극히 큰 것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뿐이지 디테일한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6절 하반절도 나오지만은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대해서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바울이 주님께 부름받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환상과 계시를 보고 가히 이룰 수 없는 그 말을 들은 것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라고 그리스도를 보여주라고 자기가 부름받고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자기의 환상과 계시를 이야기하다가 사람들이 오히려 와 바울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바울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본 환상과 계시를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그는 누구만 이야기할 뿐입니까? 예수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창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좀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가 경험한 것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이것을 간증하고 자랑하다가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버리면은 정말 그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나됨을 자랑하다가 그리스도가 막혀버리는 것은 위험한 것이요. 바울이 그래서 내가 더 이상은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내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영적 교만이나 우월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요. 세 번째 보면은 약할 때가 강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다 왔습니다. 이제 4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도 많은 영적인 체험을 하셨잖아요. 그거 의미 없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말씀을 가로막을 만큼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말씀에 비하면 조족지혈입니다. 세발의 피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내 신앙생활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대단한 것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이 자기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는 것을 없애달라고 세 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듣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가 자만할까봐 하나님이 그에게 남겨두었다라고 바울은 해석한 겁니다. 그가 그렇게 자신이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간구했을 때 주께서 뭐라고 하신 겁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짐이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약한 것은 약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약할 때에 주님을 의존하지 않습니까? 의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없다라고 생각할 때, 위기일 때 더 예수 안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을 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강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그 놀라운 걸 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걸 자랑하지 않는 이유는 그 자랑이 그리스도의 도를 막아버릴까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을 드러내다가 그리스도의 도가 사라질까봐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나의 약할 그때에 가장 강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 주님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나서서 우리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또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훈정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주일을 인하여서 주의 복음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수많은 주의 은사와 은혜들, 영적 경험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들어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인하여서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바른 교훈을 실천하며 우리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와 성도들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가운데에 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예수 잘 믿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 하나, 둘. 아, 하나 둘, 하나 둘. 아, 하나 둘 셋, 셋, 셋. 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셋. 아, 하나 둘 셋. 아, 아,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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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세, 세, 하나 둘, 세.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나 둘 셋 세 아 나 둘 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나 둘 아 나 둘 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 아, 하나 둘. 아, 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오늘 솔로 하시는 분이요?
뭐예요? 여기 있습니다.